오늘 말씀은 바울의 사도직을 행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꾼이냐, 새 언약의 일꾼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잘못된 거짓된 사도들의 그 속임수로 인하여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혼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 멤버들로 하여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될 때는 반드시 보십시오만 주동자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로 그대로 꺾어버려야 돼요. 바로 꺾어버려야 돼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꺾을 수 없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됩니다. 예. 아예 그냥 설 수 없도록 영적으로 꺾은 거예요.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투를 하더라도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목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은 권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딱 급소 한 방을 보고 딱 한 방 때린 거예요. 그러면 톡 떨어져 버려요. 그러듯이 산발적인 기도가 안 됩니다. 딱 기도할 때는 이게 뭐인가 혼란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은 쭉 전체적인 걸 이렇게 보면은 한 예를 제가 들어줄게요. 보면은 아, 나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많대. 또 당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당회가 아니라 목사님,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읍니다. 그럼 이제 조사를 해봐요. 조사를 해보면은 누가 어떻게 했던 것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말을 빗대어가지고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딱 기도할 때 기도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꺾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사도직이 바로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이 바르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지금 사도직을 행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4장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는 아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그가 분명한 새 언약의 일꾼인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어떠한 자세로 사도직을 행했느냐?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죠. 사도의 직분이지요. 복음 전파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입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도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는 어떤 자세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너무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나는 망합니다. 목회 못합니다. 그때 무조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힘을 주십시오. 이 일은 주의 성령님의 역사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은 주의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은 그물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예, 낙심하지 마세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낙심하지 아니했다. 낙심하지 아니한 것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나의 부끄러운 것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속임수로 행하지 않았다. 진실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는 반드시 시간이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예.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혼잡하게 했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본 것 같지요? 예. 이 2장 17절을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고 4장 2절에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는 틀린 말입니다. 2장 17절은 장사꾼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예. 내가 만약 강단에서 여러분을 웃기고 울리고 아주 우리 교회가 뭐 내가 정말로 막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장사꾼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딱딱해 죽었어요.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은 말씀으로만 갔다 그러면 장사꾼이 아니고 바른 복음의 진리의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또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거짓된 사도들은 복음만 가지고 되냐? 아니다. 할례도 해야 된다. 율법을 범. 그러면 율법의 이 할례만 가지고 되냐? 아 봐라, 장로들이 전통이 있지 않냐? 전통을 섞은 거예요. 이것이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도 그러고 강단에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확한 크리안 복음의 핵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이 틀림없이 복음만 지금 증거하고 있구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에 의해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아니했다. 오히려 간접적으로 내 질리고 있지요. 그 사람들은 아니다. 혼잡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 2장 10절 장사꾼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예.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도로서의 바른 자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이죠. 또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제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심판대 앞에서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에 이해가 안 가면은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양심이 있는 자들이라면 이 바른 복음,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 누구나 이해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고 강단에 때려치기만 한다. 이런 식의 사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건 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전하는 말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양심이 있는 자라면은 누구나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거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지적을 해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도 읽고 또 읽고 읽고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올까? 그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의 이해가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순수한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약에서도 이 구약의 모든 사명은, 구약의 모든 직분은 오실 그리스도까지 인도하는데 마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게 딱 끝납니다. 임무로서는. 그래서 연결성과 단절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만은 복음의 진전성에 의해서는 이 율법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 전했습니다만은 촛불에 빛이 있다가 햇빛이 뜨면 이 촛불에 빛이 필요 없듯이 구약의 이 모든 것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런 실체가 왔으니 이건 이제 끝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이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구약에 나타난 구속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열두 단계를 통해서 보면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3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다. 그 말은 환하게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주의 영광을 봄에, 그 말은 뭐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봄에, 그 말이에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도 구약을 묵상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은 지금의 영광이 미래의 큰 영광, 성화에서 영화의 단계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여기까지를 내다본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된 것이 아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약 이해도 못하고 신약도 이해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튀기 시작을 합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은 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튀는 거예요. 막 튀는 거예요. 그건 두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한 경우에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시험에 들을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드는 자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회복을 시키죠. 그러나 매년 동일하게 되는 것은 3절과 4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지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4절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말씀 받아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눈 띄지 마시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원수 마귀가,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 말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니까 그 지식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 정확하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 건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중에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좀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는 그걸 추방시켜버리게 우리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거부하는 건 모르지만은, 강단을 어지럽게 만들고 강단의 복음 전하기를 어렵게 만들어 볼 때는 교회에서 쫓겨내버려도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악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걸 잘 이제 보시려면은 이제 이 앞으로 넘어가, 오늘 조금 예, 빨리 끝나도 이 내용만 하고 내가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넘겨 보십시오. 넘겨 보면은 이제 6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비춰주는데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은 그걸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창세기에서 보게 된 뭐예요? 빛이 있기 전에 어두캄캄했어요. 모든 것이 흑암에 갇혀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온 우주 만물에 생성되지 않냐는 최초의 하늘과 땅이 뭐예요? 보이게 된 거예요. 예. 그때 뭐예요? 지구 위에는 물로 다 가득이 다 차 있었어요. 수면은 깊음 위에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닭 달걀을 품고 있는 그 어미 닭처럼 탁 품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게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둠입니다. 왜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때가 될 때 이걸 비춰준 거예요. 이걸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춰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광채, 곧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게 만들어버린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메시지 못 듣습니다. 더구나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아내의 사랑해라, 또 돈 이렇게 해서 잘 쓴다, 교인을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큰 건물 사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뻐꾸미 메이로 다 잘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 말인지 모릅니다. 네가 죽어야 산다, 뭔 말인지 모릅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면 목사가 되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단다. 이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암송으로 다 알았는데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이유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인 거이죠. 그래서 소중한 것은 바울은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님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왕이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밖에 나는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우리가 종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종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천하 만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베들레헴에 주가 나셨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신이라 그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버려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내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고 그 삶이 가장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 제대로 돼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고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세워놨다.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이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어떤 교회가 되느냐? 주님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주장하시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는 이끌어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껍데기 만 개 있어봐야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교회들마다 숫자가 많이 줄어지는 이유가 뭐냐? 지금 벌써 거의 10여 개월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를 이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나가긴 안 나가고 안 나가고 안 나가고 안 나가다 보니까 뭔 말이 나요? 몸이 옷 입다 보니 교회 나가기 싫대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고 내 자식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종들이라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바로 7절 이하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자신의 몸을 질그릇에 깨질 수 있는 그릇, 연약한 그릇인데 거기에 보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보배가 뭐라 했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그리스도의 그 직분, 새 언약의 그 사도의 직분을 이야기한다. 두 가지 다 합쳐도 괜찮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능력이 나타난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과 같은 우리가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보배를 가졌으니 한마디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것하고 비대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게임이나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말이나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 비대면 우리는 건강 때문에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비대면이 우리를 살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각오와 결단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예. 만 명, 십만 명이 교회 모였다가 이러한 일들 우르르 빠져나가,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한 사람이 있어도 바른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뭔 일이 벌어냐? 우리 겨울에 있잖아요. 눈사람 만들면 숯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코도 입으로 대도 만들고. 처음에는 조그만 거 하나 해가지고 도로로 굴리기 시작하면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쭉정이나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님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성도님 이야기 듣고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잘 들으셔. 예. 그리고 나 한 번 돼서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 사방으로 우격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내가 코너에 박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해봐라 내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보배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던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당당하게 산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마디로 뭐 교회를 위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입니다. 예. 15절은 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희에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등등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어. 죽은 자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나는 죽을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너희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을 쫓겨내려고 별 방법을 다 쓰고 목사님의 소문을 나쁘게 내고 베리벨 짓거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렇게 당한 목사님이 나 말 아니요. 그런 목사님이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전하고야 말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이기고 나간다 하면은 그걸 짊어진 이유는 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부분이 15절에 딱 드러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되 어때요?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바른 사도의 자세를 써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바로 이 복음 때문이고 생명 때문인데, 결국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 16절 이하에서 사실은 5장 1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게 큰 테두리는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란에 경한 것이, 세상에 이걸 경한 가볍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 우리 같은 뭐라요? 웜에 참말로 죽어불고 말겠네, 죽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경한 것이다. 뭐를 볼 때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받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잠시 보이는 이것에 눌리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